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참 메시아 왕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임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천국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마가는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된 시대가 마침내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가 이미 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맞이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그 인용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두 구절이에요.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로 마가는 이사야의 글에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말라기서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연결하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임할 것인데 그에 앞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가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이두 구절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옴으로써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어떤 사건하고 다 연결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다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0장은 출애굽 구원이 일어난 한참 후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를 배경으로 그와 같은 구원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고 나오게 될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출애굽 때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광야를 거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사건도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구원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될 유다 백성들은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며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라, 영접하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이제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잖아요. 모든 구약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나는 때에 그 모든 구약의 구원 사건이 가리키고 있었던 영원한 새 출애굽 사건이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그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을 따라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이 구약의 약속을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으로 이루고 있나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역,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 왕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어떤 사역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막에 가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통해 임하신다는 거죠.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그리스도는 회개함으로 영접하는 구원자시고요. 그분이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할수 있는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 사역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와 믿음의 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그때 성령님이 너희에게 참 회개와 믿음을 열매로 주셔서 그때에 주의 길이 완전히 예비되고 곧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전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주의 길이 예비되고 곧게 되어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에 우리도 참여되어 끝까지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즉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구약이 증거하던 그 나라가 아니고요. 구약이 가르치고 예표했던 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중생하신 자들의 삶에서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때가 왔고요. 그 증거가,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할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 명료한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마지막 때가 왔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 마지막 때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고요. 이 복음으로 최후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을 둘로 나누시고요. 이 복음으로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여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추수하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은 당시 온 이스라엘 땅의 그 중심 도시였죠. 정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곧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할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사자일 거라고 믿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세상적인 메시아가 세상 영광을 가지고 와서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주는 그 시대가 오는 그런 걸로 기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장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로 보질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그러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자로 알았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라기서를 가보면은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실 때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다른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죠? 오실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말라기에서 함께 주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는 이 말라기에서 이미 오래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자였죠. 그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 엘리야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로 한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에 의해 그 길이 예비되고 곧게 되어 임하신 주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기로 약속된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려주는 구절들, 지난주일에 두 구절을 봤는데요. 그 구절과 함께 우리가 두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요한이 어렸을 때 벌써 이 말씀을 봤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분명히 말라기에서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한 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보면 6절에 가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와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아, 오기로 한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열왕기 하 1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 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모양을 통해서도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가 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라는 곳에서, 광야는 어느 곳이죠? 사막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도 없는 곳. 그 광야에서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를 먼저 보면은요, 메뚜기를 보통 주석에 보면 두 가지 뜻으로 봐요. 첫 번째는 곤충의 한 종류였던 메뚜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 가면은 여러분 생각나세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그래서 동물에도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서 정한 동물만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곤충에도 그게 있었어요. 정한 곤충, 부정한 곤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정한 곤충이었습니다. clean insect. 그래서 이 정한 곤충으로 하나님이 율법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곤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1장 22절에.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쭈기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류였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메뚜기가, 그 메뚜기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의미로도 쓰여져요. 주염열매라는 단어로도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또 주염열매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 주염열매 들어본 적 있죠? 주염열매. 어떤 열매인가요?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를 먹죠. 그때 돼지 먹이가 뭐였죠? 주염 열매였어요. 그래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죠. 돼지의 먹이로나 주는 그 보잘것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 주염 열매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석청이라는 거 있죠. 석청. 이게 원어로 보면 허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위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꿀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꿀이라기보다는 나무 수액으로 보기도 해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물 대신에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로 보기도 하고요. 바위 틈에 뭐 새들이 가지고 왔던 뭐 떨어져 있는 열매들이나 그 열매들의 찌꺼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왜 곤충이 메뚜기와 왜 석청을 먹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세례 요한은 세상의 양식을 위해 산 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원리로, 그것을 목적으로 산 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과도 같이 여기며 거기에 헌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았음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닮아 있는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하신 분.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님에 취하여 살아갔다는 거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구약에 규례가 있었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들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규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 집을 섬기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요,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자들도 그 서원을 한 기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서원 잘 기억하시죠? 어떤 서원이었죠? 나시린의 서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하는 사역을 위해 마치 제사장 같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것 같이 자신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를 증거할까요?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거룩한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증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소명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을 그 소명에 두고 헌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후에도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죽기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먼 친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에 잉태되어 태중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중에 있었을 때 만나요. 그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4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니라. 뛰놀았도다. 아이가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신과 같은 태중에 계시던 예수님을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하십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죽기까지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천국에서 누릴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뛰놀며 살 거예요. 그 삶은 세례 요한은 그 삶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죽기까지. 형제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만의 부르심은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노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삶의 현실이 이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타중에 있을 때부터 고난받고 죽기까지 이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퀘션을 가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무엇을 위해 일하실까요? 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요?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 우리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성화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며 내 삶에서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열망과 소원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떡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들을 어떤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삶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들의 삶에서 빚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린 길을 잃어버려요. 그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 때부터 세례를 주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도 여기 있어요. 태중의 아기 때부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자녀도 그 목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삶으로 키워가는 거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본이 되어 먼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우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부르심도 그거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뤄가시는 현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데 7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에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했고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죽기까지 세례 요한의 기쁨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복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 복된 삶을 원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삶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하셨죠. 하물며 너희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천국의 삶. 이 삶을 복되다 여기며. 그런데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망하며 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뤄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로마서의 8장에 예수님 닮은 아들의 형상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 그런데 왜 특별히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했을까? 다른 선지자도 많은데.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구약에서 미리 증거된 곳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세례 요한 뒤에 오는 분은 누구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뒤에 오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누구죠? 엘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연결을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보여주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도 배경이 어디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배경으로 먼저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의 길을 미리 예비하냐면 뒤에 올 엘리사 선지자의 길을 미리 예비하여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옴을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뒤에 올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주어져요. 엘리야의 뒤에 올 선지자가 더 큰 능력을 가지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이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돼요. 바로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에서 다시 재현되고 성취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로 보여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요.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 모습이 연결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엘리야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주어졌듯이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자리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입게 돼요. 성령님을 부으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성도들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임함을 알려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그분을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해 잠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신은 기쁘게 쇠하여 가고 그분이 흥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 부르신 것의 이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voice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소리였어요. 그가 외치는 소리를 주목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소리를 외쳤나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 그분이 신랑이시고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신은 들러리였다는 것.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것이 세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홀로 쓸쓸히 죽음을 당해요.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즐거움이었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 살다가 죽어 천국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 주신 은사였어요. 소리로 살다가라고. 그리고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라. 소명은 같지만 은사는 다르죠. 우리가 다 세례 요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도 같고요. 이 교회의 부르심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날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에게 주신 같은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은사는 다르죠.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손과 발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쇠하고 낮아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저 소리로 무명인으로 살다가 망한다고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자신은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죠?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은 감히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그 광야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신을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너무나 감사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 소명을 삼은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형제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나 나오죠.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다가 세상 왕이 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의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큰 자임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너무나 비천한 자였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도 같은 삶을 사셨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 역사로만 보면은요, 누가 알아줘요? 목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모습이죠. 믿음으로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무명인으로 사셨어요. 자기를 증거하는 삶을 한순간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로 여기시죠. 천국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으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도 작은 자들로 부르셨을까요? 큰 자들로 부르셨을까요? Great One.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께 큰 자들로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너희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세요. 세상의 현실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건강 이런 현실 때문에 야 크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큰 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가장 큰 자들보다도 그에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자들이십니다. 천국의 큰 자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 여겨주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큰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아니,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자랑되는 것, 새 우리의 기쁨을 두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나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는 것, 비록 우리는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 우리는 낮아질지라도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우리가 망하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삶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을 종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십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쇠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내 마음과 뜻이 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한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을, 천국의 큰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또 세례 요한의 부르심, 또 소명, 또 은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과 은사를 확인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우리의 모든 지체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힘 넘버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